예전에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낼 때 한문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문이라는 과목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날 밤새 공부를 했는데 다음날 성적은 늘 좋지 않았습니다. 한문은 보니까 우리가 외워서 쓰면 1.1획이라도 틀리면 뜻이 달라진다고 하여서 점 하나가 잘못 찍으면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 외워서 아, 이 정도면 나는 좋은 점수를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시험을 치고 와서 보면 반타작 이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문이라는 과목은 정말 저에게는 싫었던 과목으로 아직도 기억합니다. 미국에서 사는 좋은 점은 한문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삶을 살 때, 우리는 이러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잘하고 있다고. 아, 나는 이제 완전히 잘한 상태라고. 근데 막상 테스트를 받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바나 리서치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개신교의 78% 이상은 자신의 신앙은 중간 이상은 하고 있다. 자기의 신앙은 중간 이상은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요. 근데 이들 중에서 말씀을 읽는 사람은 23%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은 17%밖에 되지 않는데요. 기도와 말씀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생활은 중간 이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내가 나를 향한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하나님의 진단은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지를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오늘 말씀을 향하여서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풍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나는 다 가졌다 괜찮다 나의 신앙은 만족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더 이상 이 정도로 하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내 궁핍함을 네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책망받는 교회 중에 한 교회 이 라오디게아에게 했던 말씀 중에 충격적인 말은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좀 하나님께서 역겹다는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너를 토하여 버려서 내가 너를 미워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19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대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실까요? 안 돌이키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혼낼 때 이런 이제 얘기를 못하겠지만 이런 어떤 아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안 좋은 이야기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 아이에게 정말 그렇게 망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 아이가 돌이켰으면 좋겠는데 하도 얘기하고 얘기해도 안 되니까 정말 좀 정신 차려라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도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릴 정도로 그 신앙의 모습은 좋지 않아. 근데 난 너가 사랑하니까 너가 돌이켰으면 좋겠어. 이 메시지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라오디게아 교회의 진단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진단을 내리세요. 이 교회를 향해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현대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현대 교회와 가장 비슷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의 삶도 한번 같이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진단은 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을 보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지역은요. 이물 공급이 히에라볼리라는 아주 뜨거운 온천수가 나는 유명한 곳에서 북쪽에서 이렇게 강이 흘러요. 그 골로세라는 아주 차가운 물 생수가 위치한 그런 도시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물이 내려오면서 식고요. 차가운 물이 내려오면서 차가움이 좀 식게 되면 미지근해져요. 근데 그 미지근한 물이 그 광물질이 더해져서 당시에 토할 정도로 역겨워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표현을 비하적인 표현을 하자면 아, 이렇게 미지근한 사람아. 이렇게 하면 아주 이 표현을 격하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때로는 여기 이 말씀에서 보면은 오히려 너의 정체성과 너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너의 신앙이 목적과 정체성과 너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모습과 같다. 미지근한 것이. 그래서 AW 토저가 이런 말씀을 했는데, 미국의 AW 토저라는 분이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험은 이단이 아니라 미지근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교회를 죽이지 않지만 살아있게 만들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인 게요. 우리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나 어떤 불신자들이나 이런 사람이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지근한 사람이 해가 된다라는 이야기. 이런 게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그것을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더 강하게 표현해서 내가 토하여 버리고 싶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등장을 해요. 근데 사울 왕. 근데 사울 왕의 신앙을 보면 사울 왕의 신앙은 뜨겁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불신자거나 그것을 지키지 않는 차가운 신앙은 또 아니에요. 사울 왕은 절반의 순종을 하였던 미지근한 믿음의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제사를 안 드리지 않았단 말이죠. 제사를 드렸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드렸어요. 그리고 사울 왕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절반만 지켜요. 모든 것을 다 몰락하고 다 태워버리라고 했는데 안 좋은 것은 태우고 내가 취할 것은 취하고. 여러분 이 정도의 미지근한 신앙에 적당하게 내가 기준에서 했던 이러한 신앙을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볼 때요. 여러분 이런 미지근한 신앙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여러분 성도들 중에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제가 날아다녔습니다. 제가 예전에 진짜 뜨거웠습니다. 와 제가 밤새 철야하고 막 제가 전도할 때 막 수십 명을 내가 전도해 왔고요. 정말 놀라워요. 그 기인의 스토리를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어떠세요?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떠세요? 내 과거에는 내가 안수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직분자로 중직자로 순장으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내가 어떠냐고요? 혹시 지금은 쉬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은퇴하면 시작하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는 건강 회복되면 이제 할 겁니다. 이제 제가 1년만 지나고 다음 달에 또 학기가 지나면 제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랍니다. 그런 분들 중에 99%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다음 달 내년을 기다립니다. 요 왜 그러냐면요. 신앙은 현재형이에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라고는 하셨지만 미래에 섬길 것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섬김으로 내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일 하겠다고 미루죠. 그리고 과거에 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신앙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신앙이 뜨겁냐고 아니면 미지근해지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단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 온도를 점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단은 자기 착각에서 벗어나라라는 거예요. 자기 착각에서. 17절을 보면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제국 내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뭐 직물산업과 안약제조와 금융업 이런 것으로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었던 도시였죠. 그 신앙생활했던 분들도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의 성도들도 그렇게 신앙생활한 것 같아요. 부유하게. 그런데요 스스로 우리의 눈이 괜찮다고 눈약을 발라주면 정작 자신의 영적 시력에는 돌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얘기하지만 눈 멀고 가난해서 벗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나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넌 알고 있지 못하다. 난 정말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매일 예배를 드리고 나는 전도도 하고 최선을 다해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셨을 때는 우리가 어쩌면 벌거벗은 것과 같이 생활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 착각은요 자신의 신앙 상태를 실제보다 더 건강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덴마크 동화 안데르센의 이야기 중에서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게 있어요. 벌거벗은 임금님이 어떤 스토리냐면요. 과거에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면 이런 스토리들이 잘 알게 되는데 이 임금님은 이 옷을 좋아하는 임금님이었어요. 근데 그 옷을 지어온 사람들에게 이 사기꾼들이 옷을 지어 입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옷을 입혀주면서 와, 왕에게 이거 정말 멋있는 옷이라고. 그 왕은 부끄러우니까 이게 내가 나에게 눈에는 안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좀 그러니까 그 옷이 정말 멋있다고 해서 입고 다니 나간 거예요. 벌거벗고. 근데 어느 아이들만, 신하들은 아무도 그 얘기를 차마 하지 못하는데 어떤 어린아이들이 임금님은 벌거벗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모습이 벌거벗은 내용을 알게 되었다라는 이 동화예요. 이 영적인 상황이 마치 그래요. 우리는 벌거벗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외치죠. 너희가 벌거벗고 있다고. 다시 한번 너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스 기니스의 영적 분별력이라는 책에서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외적인 성경이 아니라 내적인 불투명성이다.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느 방향으로도 걸을 수 없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삼손이요, 나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떠났어요. 근데 그 떠남을 알지 못하고 내가 힘이 있는 줄 착각하면서 전쟁터를 누비고 다녀요. 결국 잡혀서 눈이 뽑히고 끌려가는 아주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 상태를 점검하지 못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떠났다는 사실조차도 몰랐던 삼손처럼 오늘 우리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레위 자손으로 한나라의 지도자로서 그는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점검할 때 우리가 착각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진단은요, 문 밖에 예수님과 관계 회복을 하라는 거예요. 문 밖에 예수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우리가 불신자들한테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잖아요. 그죠? 전도할 때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영접하시면 이러한 축복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는 건데, 충격적이게도 오늘 이 말씀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한 말씀이에요. 교회 성도와 교회 중직자와 올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에게 두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오늘도 문 밖에 서서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소그룹을 하고 순모임을 하는데 예수님은 문 밖에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마치고 나가면 예수님이 있죠. 또 우리 세상 밖으로 나가면 예수님 문 밖에서 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이제 어두운 마음으로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상황을 현재 진행형으로 적어주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두드리다가 오늘 안 계시네 하고 돌아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분을 영접해 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상대가 여러분 불신자가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이에요. 우리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너를 선교사로 착출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 그래요?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려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에게 문만 열면 오늘 우리의 고난과 우리 아픔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는 여전히 문을 닫아놓고 내 일을 고민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진단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은 게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초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진단이 뭐였죠? 미지근한 믿음과 우리의 자기 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자기 착각,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은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처방전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18절을 보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라라는 게 예수님의 처방전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형편이 상관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시 한번 불로 연단한 금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다시 한번 연단한 금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영적인 안목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문 밖에서 계시는 주님을 초대하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는, 나한테만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나 교회나 주변에게는 한없이 인색한 우리의 평가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진단서를 내미세요. 다시 한번 너희가 미지근한 신앙에서 돌이키라고, 그리고 너희가 보고 있지 못하는 너희 자신, 자기 착각에서 벗어나라고, 그리고 너가 문 밖에 세워놓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지난주 제가 에베소 교회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곱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말씀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랄지라도, 우리가 너무너무 부유하고 예수님조차 만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충만한 삶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